성경 바로 보기 37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제 여러 경륜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죄 경륜, 그 다음에 양심 경륜, 그 이후에 인간 정부 경륜, 그 다음에 약속 경륜,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수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BC 1491년경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글로다가 무슨 법을 써서 어떤 민족에게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글로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특별히 십계명 같은 것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말씀들을 기록을 해서 그래서 이 말씀들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이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BC 1491년부터 그게 시작이 돼서 어느 때까지 가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세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AD 한 30년까지 대략적으로 한 1520년 20년 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체제가 이제는 율법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면서 율법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그 기간도 우리가 율법 경륜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백성의 상태 또 율법을 받은 상태에서 어떠한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결국 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고 그것대로 행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백성이 도저히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을 처형시키는 그와 같은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다.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하면서 우리는 과연 좀 나은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처형하기 전까지 그냥 15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 같은 그런 민족은 없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런 모든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까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대언자들을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놀라운 특권을 이제 허락해 줬는데 그 특권 허락해 준 결과가 뭐냐?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시키는 그와 같은 악행으로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율법 경륜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무죄 경륜, 양심 경륜, 그 앞에 나와 있던 모든 경륜에서도 결국은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이 경우에도 이제 똑같다.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어떠한 복을 받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 뒷부분 이 28장은 몇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 6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68절. 근데 68절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하면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이런 이 축복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 자그만치 53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한번 가서 49절 가서 보겠습니다. 49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내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1차적으로는 바빌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52절, 그가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에워싸고 마침내 내가 신뢰한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내 온 땅에서 이제 헐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곤경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53절에 내 원수들이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며 곤경에 빠뜨릴 때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몸의 열매 곧 내 아들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아들 딸들을 잡아서 살을 먹는 이와 같은 그 곤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된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54절 너희 가운데 유순하고 아주 연약한 남자라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6절에 너희 가운데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연약하여 유순하여 자기 발바닥을 땅에 대려하지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딸들에게 눈을 악하게 뜨고 자기 발사에서 나온 어린 것과 자기가 낳을 자기 자식에게 악하게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가서 보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 환란기가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 저주의 말씀이 이들에게 이제 다시 임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죠. 64절 가서 보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지금 온 땅에 지금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잡혀간 그 이후부터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특별히 예수님 잡아 죽인 그 이후에 AD 70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절이 되고 성전이 훼파가 되면서 이스라엘에 살던 그런 사람이 다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든 백성들 가운데 흩으시리 내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이 땅에서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우상을 숨겼으니 이제는 한번 가서 이교도들의 땅에 가서 그럼 뭐 어디에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살 거 아니야 거기 가서는. 그렇죠? 거기 가서 뭐 아마 뼈저리게 느낄 거다. 그 사람들이 돌로 나무로 뭐 이런 걸로 뭐 조각해놓고 거기다 신 만들어놓고 그렇게 제사드리고 숭배하라고 할 때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법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수모를 겪는 이런 일이 과거 이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제 일어났거든요. 예. 이러는 가운데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거기에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 과거 한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어디 나가 살든지 지금 이 상태예요. 떨리는 마음, 누가 나를 잡아가지 않는가, 내 재산을 약탈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절정을 이룬 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 유럽에서 죽이는 그런 일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그대로 그들에게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세 가지 커다란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을 주시고 그 이후에 다윗을 주시고 그 이후에 솔로몬을 주셨어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북에 있는 열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열한 지파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이제 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한 왕,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라고 한 사람이 마지막 왕이 됐는데 그 호세아까지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더구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의 씨에서 난, 다시 말해 유다 지파에서 난 그런 왕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문에서 이제 왕들이 나오는 이와 같은 이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워낙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멸절을 시켜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주전 약 721년경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열지파가 결국은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제국의 왕에 의해서 멸절이 되고 모두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같은 아주 비참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6절.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그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어 그에게 예물을 바치니라. 이렇게 된 가운데 결국은 5절에 그 뒤에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3년 동안 그곳을 에워쌌더라.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자, 이렇게 된 가운데 호세아의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려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에 두었더라. 이는 이제 그 역사적인 기록을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집트 땅 파라오의 손 밑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법규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그들의 법규 안에서 걸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다른 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민족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민족의 이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하게 행했거든요. 특별히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알의 제사장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말 그대로 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완전히 확산시킨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법을 만들고 이 법대로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대로 이제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은밀히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옳지 않은 그 일들을 행하여 은밀히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뭐 제물을 드리는 것 같고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은밀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들의 망대로부터 쭉 시작하면서 자기들 위해 산당들을 건축하고 산당이라고 하는 영어로 high pla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높은 지역에 잡신들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것을 이제 high place 산당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0절 모든 산속과 모든 푸른나무 밑에 자기들 위해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만들면서 주께서 쫓아내신 그 이교들의 풍습 그것대로 행했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가장 큰 이유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열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아시리아 왕이 자기 나라 쪽으로 데리고 가, 다 거의 다 데리고 가고 거기서 이제 가난하고 힘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얼마를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17장 24절 가서 보니까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바와 그 다음에 하막과 스왈 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뒀다. 그러니까 이주 정책을 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아시리아 쪽으로 데려가고 아시리아의 여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를 이제 두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25절에 그들이 처음 거기에 거할 때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사자들이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니 여기 나온 사자는 라이언이에요.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언들이 나타나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이렇게 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이주에 온 그 이주민들은 물었단 말이에요. 사자가 나타나서 물고 잡아 죽이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우리가 지금 가서 살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거기 살던 사람들의 그 관습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을 하나 이렇게 거기 살던 그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다 잡혀갔는데, 근데 그 제사장들도 사실 형편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알의 제사장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선정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사장들이 다시 이제 이쪽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29절 가서 보니까 각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들의 집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하던 도시들에서 그와 같이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과거 여러 민족에서 이주자들이 좀 몰려오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잡신도 섬기고 말 그대로 완전히 모든 게 이제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죠. 이러는 가운데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 아시리아에서 이주해 온그 외국 이방 민족들하고 피가 섞이는 이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혼혈화가 그러니까 이제 100% 유대인이 아니라 50% 유대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난 이후에 여기 남왕국 유다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북왕국에 살던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길 원하니 같이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족보를 갖고 와라. 족보. 예, 족보를 갖고 와라 얘기하는데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돼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성소를 짓고 하는 그런 일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관여할 게 없다. 내쫓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내쫓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반은 그래도 피가 이제 섞여서 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가 남쪽의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 그리심 산에서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제단도 만들고 우리 제사장들도 이렇게 사용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마리아의 이 그리심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고.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체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밑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더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카피해다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자꾸 하면서 카피해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더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거기 수가성에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한잔 달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왜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거기 가서 보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어쨌든 그 열지파는 피가 섞였어요. 피가 섞여서 반쯤 이제 혼혈화가 된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러는 가운데 남왕국 유다만 이제 홀로 남게 돼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근데 남왕국 유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20년 정도 지나서 주전 606년에 이제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한 사람과 함께 이 바빌론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패권을 이제 쥐게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1차 바빌론 포로 이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는 한 번에 멸절된 게 아니라 세 번에 멸절돼 세 번 바빌론의 침입을 받습니다. 1차 침입이 느부갓네살 자신이 한 거예요. 바로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게 BC 606년. 그리고 BC 597년에 다시 한번 2차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자체가 완전히 훼파가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에 있던 유다 백성이 거의 몽땅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일이 BC 586년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1차 침공 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그러니까 주전 606년에 이제 1차 침공이 생겼으니까 돌아온 거는 거기서 빼기 70을 하면 그러면 546년? 536인가? 536? 예, 이렇게 돼서 70년 지나서 바빌론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에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좋은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따라서 걷지 아니하다가 예레미야가 이 대언자가 그 시드기야 왕에게 회개를 얼마나 많이 촉구했는지 몰라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가 두 눈이다. 두 눈을 와서 뺐단 말이에요. 이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그러한 그 비참한 모욕을 당하면서 결국 바빌론으로 이제 포로가 돼서 이제 넘어가죠. 그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역대기하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하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6장 14에서 17절 36장 14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이교도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매우 많이 범법하고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집을 더럽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도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예요.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는 게 우상숭배.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교들의 잡신들 숨기지 마라. 대언자들이 나타나면 매일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했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가서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신명기 기록이 된 것처럼 바빌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돌로 만든 신, 나무로 만든 신, 그렇죠? 이런 거 만들 신을 가서 직접 섬겨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다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그 이후에 나오는 스가랴, 학계, 말라기 이런 데 가서 보면 우상숭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와요. 우상숭배는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enough. 예, 충분해. 이제 그걸 다 이제 충분하다. 우상숭배는 우리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고 바빌론 포로 생활 당하고 다 이랬으니 우상숭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너희가 우상숭배한다 그런 거 책망하신 거 없어요. 예,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이제 발생했냐?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파당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인, 뭐 에센의 열심당원 등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이제 생기게 되었는가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복음서를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한 이후에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 가지 파당을 지면서 그러면서 이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자기 의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다 하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주인이 왔는데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와 같은 악행을 이제 벌이게 된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두 번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결과, AD 30년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했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돌이키라고. 40년 동안. 성경에서 나오는 40은 대부분의 경우가 시험을 하는 그러한 기간, 시험을 하는 그런 숫자예요. 광야 40년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40번째 책이거든요. 40번 이게 뭐예요? 예, 이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로서 왕국을 주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시험하는 건데 그걸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AD 30년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40년 동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안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대로 둬서는 일이 안 되겠다 해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 우리말로 얘기하면 디도, 디도라고 하는 그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절시키게 돼요. 성전을 완전히 훼파하게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지금 서쪽에 있는 벽만 지금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벽 하나만 남겨두고 그리고 완전히 다 이제 훼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서면 정통파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이거 하면서 그냥 막 울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적어갖고 벽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그 재림 뭐 그 우리로서는 재림이고 그 사람들 아직 초림으로 초림 그렇죠. 그걸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그렇게 증명해 보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질 않습니다. 결국 듣지 않으니까 23장의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오 예루살렘아 대원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앞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하면서 나를 맞아들일 때까지는 너희가 결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 얘기하면서 24장 1절 2절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40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시면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거기 나옵니다. 27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25절 가서 보니까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결국은 메시아를 잡아 죽인 이와 같은 그 심판이 이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후손에게까지 임해서 이들이 결국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정말 무서워서 유대인들은 모여 살 수밖에도 없어요. 혼자 다니면 누가 습격해서 돈 다 뺏어가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모여 살았어요. 하나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살면 예배드리러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아야 됐다. 또 하나 습격을 한단 말이야. 재산을 약탈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사람 어디 가든지 지난 한 2000년 동안 두려움과 말 그대로 가슴이 떨리는 그런 상태에서 2000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는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지금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여기 우리 말에는 이제 백성을 이탈릭 처리를 했어요. 이탈릭 처리. 왜냐하면 영어에는 없어요. 원어에도 없고 원래는 11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된 He came unto his own 이렇게 됐어요. 자기 자신의 것에게 왔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에게 왔으나 그분 자신의 것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소유물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파워,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는 어떤 선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파워는 어떻게 받는 거냐? 13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파워를 받는 그런 시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경륜이 바뀐 거예요. 알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율법 경륜이 어떻게 돼? 폐해지고 경륜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상관하셨는데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게 됐다.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법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고 이게 은혜 시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경륜을 통해서도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명백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킬 그런 필요 없어요. 근데 율법이라고 얘기할 땐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다 그랬어요. 도덕법은 십계명과 같은 게 도덕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신정 국가에서 살게 될때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의식법이 있어요. 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여야 된다든가 번제헌물, 죄헌물, 화평헌물 이런 걸 가져다 드려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걸 얘기하는가? 시민법하고 의식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십계명에 있는 그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원칙,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부모를 공경, 이렇게 나오는 그 원칙은 그 도덕법인데 그 도덕법의 그 원칙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과가 되고 있는 거다.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율법이 완전히 폐기됐다 해서 십계명까지 다 완전히 도덕법까지 다 없애는 그런 지경으로 나가면 그러면 불법 무법 세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의 의식법 아니면 이스라엘의 시민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뭐 갈치 먹어도 되고 문어 먹어도 되고 어린 양 갖고 이렇게 제사 드리러 오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에 제사장 같은 거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폐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도덕법의 그 원리는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된다. 자, 이것 이외에 신약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경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거, 심판이 임한다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소원하게 된다든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서 죽기 바로 전날 부탁하고 부탁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내 친구면 내 말을 지켜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라. 이 말들을 지키라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킨다고 하는 말은 어떠한 명령이 떨어진 그 명령을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예요. 맞죠? 그건 준수한다는 의미의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입에서 나온 말들, 단어들을 지키라고 하는 건 말씀들을 보존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모든 말씀을 누가 결국 이게 보존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킨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 준수, 명령을 준수한다는 그런 차원의 지키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에 지킨다는 그런 뜻도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주인이시라고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명령이 뭐냐? 우리 한번 가서 요한 1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런 데 나오는 거, 이름, 제가 뭐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그 글자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서 이름 얘기하면 그 이름, 제 이름이 이제 정동수,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나를 생각할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렇죠? 예,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부르게 될 때 예수님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그 인격.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전인적인 그 인격이라고 하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이름 뭐 예수 이렇게 해서 1000번, 10000번씩 그런 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셨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그 명령이 언제 주셨어요? 잡혀서 죽기 전날 밤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새로운 그런 명령을 준다.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우리 신약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그런 명령이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가서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명령이란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라. 지금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명령이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율법을 성취한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 10계명의 앞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뒤에 6개는 사람에 대한 건데 이 뒷부분 사람에 대한 것만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또 바울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명령을 준수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외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와 같은 그 명령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가서 보시면 4장 1절에서 이제 6절 가서 보시면 너희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를 유지해야 된다는 영어로 유니티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니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4절에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그렇죠? 한 침례. 아, 이게 한 마음은 없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네. 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지켜야 된다.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다음에 영적인 선물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14절 가서 보니까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데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마라.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거기 밑에 가서 보면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3절에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30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쭉 가서 보면 사랑 안에서 이제 걸어야 된다 쭉 얘기하면서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번에 교황이 온다고 그래요. 뭐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마치 교황을 신으로 지금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다. 지금 그렇게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거기에 참여하지도 말고 또 도리어 그런 것들을 책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WCC 한다고 그러고 종교통합 한다고 그러고 나오면 그거 잘못된 거다. 거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15절에 지혜 안에서 이제 걸어라 얘기하면서 18절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명령이 또 나옵니다. 어떤 명령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마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한 번 충만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또 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 사회에서 내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과 그 다음에 그 주인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이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돼? 여기에 대한 명령이 또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명령들도 우리가 읽고 그리고 준수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아주 명령이 아주 짤막짤막하게 여러 개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19절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 당시에는 아직도 대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라, 악의 모든 모양을 섬겨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그 명령들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에서 우리 바울이 이야기해 준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참 귀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되어 있느냐. 12절, 13절 같이 읽어야 좋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 받은 게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걸 walk out, 밖으로 일을 해서 밖으로 행위로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walk out your own salvation. 우리에게 안에 주어져 있는 그 구원을 밖으로 일을 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 드러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가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walk in이에요. walk in you. 그러니까 walk out, walk in 이렇게 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일을 해서 드러내려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일을 하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자칫 잘못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될 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것을 하도록 원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12절 13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한 것을 다 배웠노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자, 에베소서 말씀 하나 그 옆에 있는 거 읽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장 20절 다 같이 또 읽겠어요. 너무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precious한 거야. 이게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파워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 어느 정도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거 하나님의 파워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행하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